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4장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14장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 교회 안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꼭 지켜서 해야 될 그러한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15장 공부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14장 다음에 15장이 나오잖아요. 원래 14장하고 15장은 장의 구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1300년, 1400년경에 어떤 사람이 장의 구분이 없으니까 이걸 찾을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장을 구분하고 그 안에 절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15장 가서 보니까 1절에, 벌써 그런즉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 위에 14장에 있는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14장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냥 14장 연결이 쭉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 강한 자들 얘기하면서 자기도 강한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반드시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14장의 총결론이 15장 1절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14장의 내용이 약한 자, 강한 자, 이런 얘기 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15장으로 넘어와서 15장 1절에 내가 결론을 내리겠다. 우리 강한 자들, 사도 바울을 포함하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 집사,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킹잼 성경을 20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교리에 아주 밝고 정확하게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다 지금 우리 강한 사람이에요. 맞죠?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반드시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특별히 강한 자들, 많이 가진 자들, 많이 공부한 자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를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장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약한 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마라.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마라. 둘째, 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마라. 14장 2절. 또 약한 자들의 길에 실족하게 하는 것을 두지 마라. 너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걸 하지만 반대로 저 믿음이 약한 사람 이 일을 내가 하는 걸 보면 실족할 수 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걸어야 된다. 또 강한 자들이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게 14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화평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먹는 거, 입는 거, 날 지키는 거,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약한 자들을 세워줘야 된다. 강한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또 약한 자들 앞에서 믿음을 과시하지 마라. 로마서 14장 22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참고 인내해 줘야 된다. 그게 15장 1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15장 1절 끝부분에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마라.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목사나 집사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교회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돼서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 일이 나 목사를 기쁘게 하는 건가, 아니면 연약한 자들을 섬겨서 세워줘서 교회 전체가 사는 그런 길인가, 이거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2절 가서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은, 우리 이제 사도 바울도 포함되는 겁니다. 목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집사, 교회 리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어요? 자기 배우자예요. 여기 어른들 주로 있으니까 자기 배우자,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아, 그게 제일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한 단계 더 나가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뭘 제안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 이게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할 건지 그 사람 근심하게 만들 건지 이거 생각을 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정말 남을 유익을 끼치는 건 남에게 아니면 남에게 부담을 끼치고 자기는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생각을 잘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3절 가서 보니까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건데 여러분이 가셔서 시간 되시면 시편 69편을 읽어보세요. 그 시편 69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 시편.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수치와 모욕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당해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가서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절부터 보니까 모세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이집트의 왕자로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뭐 술도 마시고 연애도 참석하고 예쁜 여인들도 만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죄의 쾌락들을 잠시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종살이 하며 속박에 지금 얽매여 지내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예, 그렇죠? 예, 고난받는 걸 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그리스도의 치욕,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치욕. 모세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치욕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당하셔야 될 그런 치욕. 그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지혜롭다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다가오는 저 세상에 내게 주어질 그와 같은 보상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가운데 목사가 될 사람도 있고 교회에 이제 리더가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기쁨과 아니면 내 영광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렇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았다고 하는 거 이거 생각을 하면서 목사가 성도들 이렇게 대하고 리더들이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되면 그럼 교회에 분쟁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꾸 목사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은 우리 성도들이 늘 가능하면은 인쇄해서 아예 자기 그 책상 머리에 붙여놓고 늘 읽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10장 42절에서 4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렇죠? 이방인들의 총족들이 이 일반 사람들을 잡아놓고는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미니스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섬기는 자와 종은 같은 얘기예요.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죠. 머릿속에 아주 각인을 해야 돼요. 목사와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걸 각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그거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늘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아침에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또 로마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럴드 시처의 사랑의 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여부는 오직 한 가지 요소에 달렸다. 교회에 엄청난 재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복잡한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탁월한 조직가, 뛰어난 설교가, 대중을 동원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목사, 웅장한 건물,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것 따위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이 교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이 서로 반목하고 목사와 성도들 간에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성도들끼리 반목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목사가 훌륭한 설교를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관계의 특성이야말로 교회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이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형성되면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내면에 품고 계신 사랑을 무사람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제럴드 시처의 사랑의 짐을 여러분 꼭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 안에 내용이. 예,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가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강한 자들이 이렇게 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곧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갖는 거다. 근데 그 생각은 어디서 오냐? 성경 기록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기록이 뭐예요? 전에 기록된 것. 맞습니까? 전에 기록된 것. 전에 기록이 언제 끝났어요? AD 90년경에 끝났어요. 요한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해서 전에 기록된 게 끝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더 이상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기록을 읽을 때 그 안에서 뭘 얻는다는 거예요? 인내와 위로를 얻게 되고 그 결과 맨 끝에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리를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기록됐습니까?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읽고 열왕기하를 읽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를 읽고 이사야를 읽고 창세기를 읽고 이거 읽는 가운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그 안에 어떤 건 교리가 아니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거 지금 교리로 삼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단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이게 깨끗하게 정하신 것과 부정하게 정하신 것이 있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이런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다 교리는 아니에요. 다만 이 모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움이 많아지니까 뭐가 생겨요?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예, 뭐가 생긴다 그래요? 예, 인내와 위로를 배우게 되고 인내와 위로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늘어난다. 예, 그래서 이 이전에 기록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요한 기록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내가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또 그 옆에 이제 가서 하나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똑같은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한 건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이게 뭐예요? 성경 기록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런 소망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한다. 성경이 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 기록한 것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간음하는 일, 탐욕을 부리던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일,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이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알겠죠? 예.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읽을 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 기록이 그래서 교리가 뭐야? 배우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인내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인내의 표본이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는 게 인내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지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양들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지금 목동 노릇을 지금 40년을 하고 있으니 그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왕자로 지내던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40년의 그 인내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이 40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줘.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다윗 보세요. 그 다윗의 인내.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 투사 골리앗을 이기고 그럼 영광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사울로 인해서 거의 죽는 일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참는 가운데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내. 다니엘의 그 인내. 또 성도들의 위로 이 안에 가서 보면 얼마나 큰 위로가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이 어떻게 안 납니까? 그 어린아이가 이집트로 팔려간 그 이후에 나중에 총독이 되는 그런 일까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만나고 형들을 용서하고 이런 가운데 드러난 그런 그 위로 세상에 어느 책에서 그런 위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욥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의 고난이 닥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것에 두 배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탈진한 상태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빵을 구워서 가서 먹으라고 가져다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야, 진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지나는 동안에 신약에 있는 이야기, 구약에 있는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사건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자꾸 채워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내를 배우고 그렇죠? 위로를 받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것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게 교회 학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와 위로의 결과가 뭐예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세요? 어떤 소망? 저는 휴거 받는 소망이 제일 큰 소망이에요. 아주 그게 제일 좋아요. 제일. 그저 내 생에 그게 일어나면 제일 좋겠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 죽지 않고 몸이 변화되면 이 세상이 제일 좋은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예. 요 근래 이제 요한계시록 바로알기라는 책을 지금 김재혁 형제가 지금 집필하고 있고 8월 10일경에 그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어떤 성도에게 이 책을 좀 교정을 봐달라. 워낙 똑똑한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그 재림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재림의 소망이 굉장히 큰가 봅니다. 아 그래요? 아 나 뭐 특별하게 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런 면이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해 8월 15일인가 휴거와 재림도 하고 뉴에이지도 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사실 그 다가온 거는 소망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걸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과 이걸 하다 보니까 그걸 한 건데 제가 특별하게 이거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뭘 특별하게 강조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 사랑 침례교회는 거기에 특별히 좀 신경을 쓰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책도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우리 출판사에서 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정을 보고 또 제가 거기에 교정을 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조금 좀 부러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이장님 사처럼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소망 진짜 가장 큰 소망은 휴거의 소망이에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가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마라톤 하는 것과 같다. 마라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그리스 시대에 살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마라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달리기 경주를. 그래서 마라톤 얘기를 하면 성경을 통해서도 마라톤 달리는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런 데도 달리기 하는 걸 가지고 성도들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주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리는 동안 40몇 킬로를 달리려면 장애물도 많죠. 날씨도 뜨겁죠. 또 어떤 사람 야유하는 사람도 생기죠. 건강의 문제도 있죠. 반대도 많죠. 그래도 어때요? 40몇 킬로 달려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니까 거기 뭐라고 이제 써있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우리를 내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어떻게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인내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40몇 킬로를 달리다 보면 위로와 격려도 받는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시원한 물 주는 사람도 있죠. 시원한 바람이 불 때도 있죠. 맞습니까? 또 야유하는 사람도 있지만 격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그냥 꾸준히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에 그러면서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인데 그 믿음을 창시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분. 영어로 가서 보시면 The Author and Finisher 이렇게 돼 있어요. Author, 책을 지은다 해도 Author잖아요. 저자, 우리 믿음의 저자. 그리고 우리 믿음을 끝을 내시는 분, Finisher. 그래서 이 마라토니스트 거의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분,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분께서는,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나갔다는 거,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완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5절에도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5절은 아예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와 하나님이 우리의 안위,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특성이 인내와 위로를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게 성격이 인내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붙여주셔서 참아라, 참아라 그냥 그래서 제가 매일 참고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은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예,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영어로는 like mind라고 되어 있는데, mind,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 자,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길이를 잴 때 1m, 2m 이렇게 재죠. 근데 미국 사람은 1피트, 2피트, 피트를 세요. 피트. 피트는 foot, 아시죠? F-O-O-T. foot에서 복수가 되면 feet로 바뀌는 거예요. foot은 뭐예요? F-O-O-T. 그건 한 발이잖아요. 이거 한 발이 foot이에요. 그렇죠. 한 발. 자, 그러면, 자, 이제 한 foot이 얼마인가 우리가 정하겠습니다 하면 흑인들 발이 이만해요. 예, 이만해. 그렇죠? N은 발이 요만해요. 그럼 어떻게 그 foot을 어떻게 정할, 무슨 기준으로 정할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가 있어요? 예, 미국에 가서 보시면 미국 표준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 표준연구소에 가면 1m 길이가 얼마다라고 딱 정해놓은 길이 자가 딱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뭐 포목 장사를 하든 뭐 하면은 1m냐 아니냐 이거 재려면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 1m짜리 자에다 가져다 딱 맞추면 다 맞죠. 맞습니까? 예, 그런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준.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배운 학식이 다르고 느끼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가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겠어요? 예수님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다툼이 생기거나 생각이 분분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생각을 가지면 된다. 한 생각. 그래서 내 생각, 내 생각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생각하고 똑같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침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우리 김경영 형님이 찬송을 인도하는데, 자, 이제 찬송가 하십시다 하고 이제 부르십시다 하는데 찬송가 몇 장을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겠죠. 맞습니까? 중구난방이 될 거 아니야. 피아노 치는 사람, 저기 악기 하는 애들, 사람마다 다 몇 장, 나 좋아하는 거 20장이고 저 사람 좋아하는 거 50장이고 이렇게 하면 생각이 다 달라지니까 다 다른 페이지 피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김명재님이 50장 하겠습니다 하면 다 같은 페이지 펴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같은 노래 부르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예,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거기에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맞춰야 된다. 예,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무슨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한. 한 마음, 한 생각, 한 입이 돼야 된다. 여기 입이 200개는 되잖아요, 지금. 200개가 한 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입.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200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200마음이 다 왕왕 되면 교회 일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입과 한 생각이 돼야 된다. 한 입과 한 생각.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기사를 가서 보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가서 보니까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어떤 마음이 돼요?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이 돼요.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돼요. 그렇죠? 46절에도 가서 보니까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 4장 24절에도 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5장 12절에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며 그들이 다 어떻게 한 마음이 돼요. 그렇죠? 15장 2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 택한 사람들 너희에게로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형성이 될 때 나타난 증거가 뭐냐?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목사와 성도들이 한 입, 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것만 자꾸 주장해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성도들의 의견이 다 이렇게 일치가 돼서 하나로 통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결과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난다고 지금 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은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여라. 약한 자, 강한 자가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근본적인 믿음이 틀린 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라 그래요? 아, 죄송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하고 가서 믿음 생활 하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이건 내보내드리고 일단 근본적인 믿음은 다 같은데 그 안에 의견이 분분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참고 예수님이 우리를 수용하신 것처럼 수용을 하라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본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성경 문제, 믿음 문제, 그렇죠? 어떻게 구원 받느냐는 그런 문제, 나중에 우리가 재림이 될 때, 예수님 재림이 될 때 환난 통과하지 않는 그런 문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고 이런 것들 구분이 안 되는 걸 갖고 와서 자꾸 이야기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죄송하지만 그렇게 믿는 대로 가셔서 믿음 생활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그건 다 수용이 되고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이 온전히 보존해 주는 성경도 다 인정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걸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들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런 방법대로 우리가 서로를 수용하는 그런 방법, 인정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8절, 9절이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일은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할례자들에게 와서 사역자라고 하니까 아 목사인가 보다. 사역자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가서 미니스터. 할례자들을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누구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첫째 목적. 둘째.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둘째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자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보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렇죠? 그걸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오신 가장 큰 목적이 할례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할례자들의 섬기는 자로 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사람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집 외에는 다른 데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에게 왔는데 유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첫째 목적이에요. 그 조상들은 누구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어떤 약속 주셨어요? 저 팔레스타인 땅을 영원토록 내시에게 주겠다. 내시를 하늘에 별들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다윗의 왕좌의 안들자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겠다. 이런 약속을 줬잖아요. 그 약속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저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갔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저 땅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 땅에 올리브산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땅에 천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 이 핵심이 되는 그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죠? 예수님은 그냥 구원자로 이방인들 구원하러 왔다. 그것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사역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술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첫째 목적은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메시아 약속을 친히 확증해 주셨어. 내가 메시아로 왔다.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그게 나다. 구약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왕국, 왕국, 왕국. 그 왕국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확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왕국이 마태복음에 뭐로 돼 있어요? 하늘의 왕국.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왕국. 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학계, 스가랴, 말라기 등등에서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그 왕국,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확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약속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여러분, 그런 약속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메시아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약속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을 영원토록 내시에게 주겠다. 이방인들에게 약속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혀 없어요. 그렇죠? 내시가 하늘에 별들 같이 된다. 이런 거 이방인들 약속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들은 이방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청을 할 수 있지만 이방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약속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청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구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걸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게 됐습니다.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복은 더 큰 복을 받아요. 이 육적 이스라엘은 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천년왕국의 저 물리적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차지하는데 저와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마련해놓으신 새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물리적인 모든 공간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그런 영광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고 그런데 그냥 불쌍히 여겨졌다는 거예요. 불쌍히. 그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역자예요. 그렇죠? 또 동시에 이방인들의 사역자면서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니들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죠? 그 약속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자들인데 이방인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저 긍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중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중사역. 하나는 유대인들의 사역자. 아시겠죠? 왕국을 가져오시고 메시아로서 왕국을 통치하는 분으로 오는 거, 이거를 강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는 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오늘 중요한 거니까 꼭 알고 하셔야 됩니다. 9절, 9절부터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또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며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라 하시고 12절에 또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게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자,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 8절 몽땅 다 유대인들에 대한 겁니다. 9절 첫 부분 조금만 이방인들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들의 사역자가 돼갖고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구약성경의 말씀을 거의 다 뽑은 거예요. 9절 뒤부터 12절까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시대가 이제 열려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르신다. 그 이야기를 이방인들의 사도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줘서 이방인들이 이제 많이 부르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그 중에 몇 개 안 되는 걸 사도 바울이 다 나열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시겠습니까? 예, 이방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방인들 길을 펴라고. 예, 니들 괜찮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긍휼이 약속보다 낫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9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건 시편 18편 49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시편의 말씀인데 이걸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또 그 다음에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으로 모세의 노래예요. 이방인들이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더불어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그 문맥을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무찌르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민족들은 하나님이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민족들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시편 111편 7절 말씀인데 111편은 한절로 되어 있어요. 네, 가장 짧은 시편이에요. 네, 한절인가 한번 잠깐 볼까 한절인지 두절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시편 117편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와 같은 그 시편입니다. 네, 117편 2절로 되어 있네요. 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그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친절이 크고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들 향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맨 마지막 12절은 이사야서 11장 10절. 이사야서 11장은 천년왕국 9절입니다. 메시아가 맨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구성하실 때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들어가면서 이 예수님이 오신 두 가지 목적,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